두 번째 주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주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 새로운 표어가 있는데 살아있는 예배, 열매 맺는 삶. 우리 매달 매달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매달 매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매달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기를 서로 인사합시다. 매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이 마켓에 가면은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뭐 50불 정도 이렇게 장바구니가 가득했다면은 요즘 50불 갖고 반도 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은 경제학 원리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되는 지점에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가격이 높은 것은 그만큼 희귀하고 귀한 물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은 것은 그만큼 흔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적인 목적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구원하셨지만 귀한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가치가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신 것들 사명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 가격의 가치나 훨씬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 듣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이미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첫째를 향하여입니다. 첫째를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은 어떠한 성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발 한발 푯대를 향하여 걸어갈 때 그 푯대를 성취하는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는 그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을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을 믿음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또한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일들을 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서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서 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보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비밀들을 더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촛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촛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향해서 걸어가려면은 이 믿음을 보고 바라보려고 촛대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촛대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촛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촛대를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으면 표대를 바라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갈 방향,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어도 비전을 성취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표대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도 두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멀리 신기루처럼 표대와 아주 먼 거리에서 그냥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기루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촛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촛대였습니다. 그 촛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살면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의 촛대를 이룰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애굽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다면은 이렇게 우리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은 마실 물이 풍족하여서 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을 용감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돌아보니까 뜻대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뜻대로 바라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바라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성경은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표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10번씩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따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를 가나안 땅의 뜻대를 결단코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표대를 결단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38년 동안 그 2년을 빼서 38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신기루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은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표대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데 왜 알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 내 방법,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살면은 더 편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에게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얻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이라.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는 방법들이 이루는 방법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의 재능과 나의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표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마음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것은 사람들이 육신에 하는 일을 좋아하고 육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면은 그것이 인생에 평강을 누리고 만족을 누린다고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해서 계속해서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시간만 허비하면은 아무리 성도이더라도 시간만 허비하면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도는 있으나 마나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마귀는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떠나서 야구를 한 거 아십니까? 야구하는 장면인데요. 마이클 조던이 1993년에 10월 6일 농구 선수를 은퇴하고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과 계약을 하고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농구 황제로 군림하던 마이클 조던이 야구 선수를 하게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를 하고 싶어서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 선수를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로 출발하면서 마이클 조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전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나는 농구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 야구를 시작한 뒤에 마이클 조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이클 조던은요, 다른 야구 선수보다 2시간 일찍 연습 시작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야구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야구에 연습하느라고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야구 연습을 한 마이클 조던이 야구에서 빛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마이클 조던은 메이저리그에서 AAA로 밀리고 AAA에서 AA로 밀리는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AA에 밀렸던 그 팀이 버밍햄 팀이었는데 거기에서 마이클 조던은 29안타 무타수 29번 나왔는데 한 번도 안타를 친 적이 없는 그런 성적을 가지고 그 팀 전체가 버밍햄 팀 전체가 아주 저조한 성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마이클 조던은 야구 인생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9일 마이클 조던은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농구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농구에 복귀하면서 농구의 황제 자리를 다시 차지하면서 그 명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 잘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 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만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바치면 세상에서도 그 이름을 날리지만 하늘나라에서도 그 이름을 날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일,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에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대로 이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응답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려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떠한 일을 지금까지 지켜셨는지 살펴보면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동안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성취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얼마나 특출난지 남자가 다섯이나 되었고 재능과 능력이 너무 출중해서 문제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에서 아무 보잘 것 없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섰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 저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인데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통해서 저의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라를 이끄시는 아버님을 통해서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이끄는 지도자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떨어져서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그 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정세현 부장님도 대성학원 다녔다고 제가 저도 대성학원 출신인데 대성학원 다니면서 우리 후배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학생들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끌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제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에도 떨어지는데도 이 사법시험에 떨어지는데 이 후배들을 붙여주는데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나 CPA를 공부하는 다른 후배들을 붙여주면서 제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그 후배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나와서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기업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잘 되어서 잘 이루어졌느냐? 기업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문 닫게 하시고 다시 대기업에 들어가서 경력사원으로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지도자로서 가장 밑바닥과 가장 위로서 모든 것을 섭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섭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서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 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성과를 이루게 하고 뜻대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여러분들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일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가장 잘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표대를 이루실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방법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이 깊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서 하나님의 하는 일에도 성과를 얻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